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들이 오늘 서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미한 동맹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 축으로 지칭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굳건한 미한 동맹과 강력한 방위 공약을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 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확장 억제력 제고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 보장을 확고히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미국의 의지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또다시 감행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 지도부는 테러단체 지원에서부터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르기까지 극심히 불안정한 행동들을 중단하도록 충분한 압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현행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과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더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비참한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는 그 영토에 대한 통제권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반환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오늘 몰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봄철 추가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터키에서 그리스로 향하는 난민들의 대거 유입을 중단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현재는 지난해 18만 1,000명의 난민이 유입된 이탈리아로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넘어 몰타 인근 해상을 건너는 위험한 여정에서 지난해 4,50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정상회의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 약속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사막과 바다에서 숨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아프리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이스라엘이 현행 국경을 초월해 유대인 정착촌을 새로 건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정착촌이 평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워싱턴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공산주의 반군과의 휴전협정을 철회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 필리핀군에 반군과의 전투 준비에 임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필리핀군은 최근 반군과의 교전으로 병사 6명이 사망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공산주의자들을 추적해 타격할 것이라며 휴전 철회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앞서 공산주의 반군들도 이틀 전 자체 선포했던 휴전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낯선 타지에서 고향 사투리를 듣거나 혹은 다른 생김새 외국인이 우리말을 유창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또 동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국적이나 태어난 곳, 또 생김새보다는 언어 구사 능력이 하나라는 동질감을 더 느끼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출생지보다 이 언어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출생지가 중요하다는 비율이 대체로 20-30%에 그쳤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같은 나라들은 10% 내외에 그치면서 출생지는 국민이라는 동질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고 답했는데요. 반면에 헝가리나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 비율이 50% 정도로 출생지가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잘 구사하고 또 그 문화와 관습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생각과 문화를 반영하는 같은 언어 구사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이번 조사 결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끼는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4일 토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지면서 밤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Once의 노래입니다. You are my best friend.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Ooh, you make me live. Whatever this world can give to me, it's you. You're all I see. Ooh, you make me live now, honey. Ooh, you make me live. Oh, you're the best friend that I ever had. I've been with you such a long time. You're my sunshine. And I want you to know that my feelings are true. I really love you. You're my best friend. Ooh, you make me live. Oh, I've been wandering round. Still
come back to you.
In rain or shine, you've stood by me, girl. Help me forgive. Ooh, you make me live now, honey. Ooh, you make me live. Oh, you're the first one when things turn out bad. You know I'll never And I love the things, I really love the things that you do. You're my best frie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미국의 주도로 서방 국가들이 이 러시아에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에 관해서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의 특정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 재무부가 일부 제재를 완화한 거고요. 같은 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크림반도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또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가동을 멈췄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가 최근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도쿄전력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고요. 유럽의회 지도자들이 이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함께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는 소식으로 시작해보죠.
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어제 미국의 전자보안업체들을 비롯한 기술기업들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연간 5천 달러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 대러시아 제재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전자기기 관련 기술을 수출하려면 이 연방보안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인가를 받는데 드는 비용이 한 5천 달러 한도 내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러시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 규제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이 해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보안국과 거래를 못하도록 규제를 해왔던 건가요?
예, 전체적인 대러시아 제재는 지난 2014년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점령한 뒤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끊는 이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이 러시아 정보당국이 해킹을 통해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고강도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이 미국 기술업체들이 연방보안국과 일절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건데요. 이번에 이 보안국 관련 제재가 일부 수정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서 이 미국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를 풀기 시작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지난달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친러시아 정책을 예고해왔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대러시아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는 그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인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완화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 미국 내 산업을 위해서 제재의 특정 부분을 손볼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 일상적인 정책 수행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대러시아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이 공식 발표도 있었다고요.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연설했는데요.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통제권을 반환할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미국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계속 규탄하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즉각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길 원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상황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도 인근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전임 그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바꿀 것으로 예고했었던 트럼프 행정부. 일단은 그 기존의 기조를 좀 지켜나가는 그런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AP통신은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어제 연설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러시아 기조를 반영하기보다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러시아의 적대적인 입장에 더욱 가까웠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런 조치는 또 있었습니다. 이날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내서 이스라엘 당국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정착촌 건설을 비판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정착촌 반대 결의안을 강하게 비난했었고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이스라엘 당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을 비판한 백악관의 성명 내용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겠군요.
네. 백악관은 어제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는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사이의 국경에 해당되는 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너머로 이 정착촌을 추가로 건설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착촌 추가 건설 계획은 물론이고 신규 정착촌 사업을 잇따라 발표했었는데요. 이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의 새 정부가 이를 비판한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위해서 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지 만 선거운동과 국가운영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외교 기조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1년 지진 피해를 입었던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2011년 일본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 이 지진 해일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는데요. 이곳에 있는 일본 원전 내부 핵연료 경납 용기 2호기에서 최근 방사능 수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도쿄 전력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촬영한 2호기 내부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 방사선량이 시간당 최대 530시버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대지진 이듬해인 2012년에 실측했던 73시버트의 7배가 넘는 양입니다.
네, 이 수치만 들어서는 쉽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위험한 겁니까?
도쿄전력이 이번에 발표한 530시버트는 사람이 30초만 쐬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국립방사능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심각한 수치라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물리학계에서는 보통 40버트 정도의 방사능에만 한 차례 노출돼도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그 영향으로 숨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또 1시버트 노출은 즉시 백내장과 실명을 유발할 수 있고요. 임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시버트의 10분의 1만 쬐도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자, 530시버트니까요. 상당한 수준인데 이번 발표에서 또 한 가지 위험성이 발견됐다죠?
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는 원자로가 3개 있습니다. 이 1, 2, 3호기 모두에서 지난 2011년 지진 피해 당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녹아내린 핵연료가 원자로 바닥을 뚫고 나오는 멜트스루 현상이 이번에 다량의 방사능이 측정된 2호기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도쿄전력 측은 격납용기 아래 철제 발판 구조물에 이 직경 1m 크기 정도로 녹아내려서 이 큰 구멍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1호기에서만 이 멜트스루가 확실시 됐었습니다.
네. 이 원자로에 구멍이 생겼다면 이 핵연료가 새어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쿄전력은 오는 2021년까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 폐쇄하기 위해서 이 원자로 3기 가운데 하나에서 핵연료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진 분석을 계기로 주변 주민들의 피폭 안전 대책은 물론이고 이 조사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필요하다고 오늘 NHK 방송과 도쿄신문을 비롯한 현지 언론이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에 보내는 미국 대사를 거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EU 주재 미국 대사로 유력시되는 테드 멜럭, 영국 레딩대 교수의 대사 부임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최다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만트레드 베버 유럽 국민당 대표와 기 베르호프스타트 자유당 대표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EU를 해체하려는 목표를 가진 인물이 파견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EU 주재 미국 대사로 유력한 이 멜럭 교수, 이 멜럭 교수를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최근 EU 대사직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진 멜럭 교수는 대표적인 EU 해체론자로 통합니다. 지난달 26일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서 유로화는 사망 선고를 받았고 유로존은 1년 반 내에 붕괴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고요. 또 영국의 EU 탈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나는 과거에 소련 붕괴를 돕는 외교직책을 맡은 적이 있다. 내가 길들일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연합체 EU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의 연합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EU 조직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존슨 수정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내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우버택시 최고 경영자가 자문단에서 빠지기로 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극우 매체 편집자가 학생들의 시위로 예정됐던 연설이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 단체 정치 활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단체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열린 연례 조찬 기도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내 종교 단체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hat is why I will get rid of and totally destroy the Johnson Amendment and allow our representatives of faith.
네, 존슨 수정 조항을 폐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복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존슨 수정 조항이라는 것이 뭘까요?
네,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미국에서 교회나 사원, 또 자선단체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이 세금이 면제되는데요. 이런 면세 혜택을 받은 단체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또는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슨 조항을 어기면 면세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존슨 조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혹시 이게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맞추셨습니다. 이 조항은 이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이름을 땄는데요. 이 존슨 전 대통령이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던 이 1954년에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비영리단체의 지지를 받는 상대 후보가 린든 존슨 전 그 당시 상원의원 그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묘사를 하자 이런 법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예.
당시 문제의 단체는 종교단체가 아니었지만 이 법안을 낼 때 교회까지 포함시켰던 겁니다. 배경이 어쨌든 이 조항에 따라서 이 목사나 신부는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존슨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종교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어제 조찬 기도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자 큰 박수가 나왔는데요. 이 보수적인 종교단체, 보수적인 종교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은 존슨 조항의 폐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들은 바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 조항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죠. 유명한 보수 기독교계의 지도자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이기도 한 제리 팔렐 목사는 존슨 수정 조항이 폐지된다면 이 보수 기독교 신자들과 이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큰 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그동안에는 이 존슨 조항을 폐지하려는 노력이 없었는지요? 네,
있었습니다. 이 보수 세력이 그동안 이 조항이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법원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 존슨 조항의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뭡니까?
네, 종교 지도자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면 신도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존슨 수정 조항은 목사나 신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말하는데요. 이런 조항이 없으면 이 정치적으로 활발한 신도들이나 여러 이익단체들로부터 그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달라는 압력이 계속 들어와서 이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종교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있군요. 그렇다면 일반 미국인들은 어떤가요?
네, 대부분 미국인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에 기독교 여론조사단체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사가 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한 사람이 응답자 가운데 80%에 달했습니다. 또 교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선 안 된다고 말한 사람도 75%에 달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여러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역시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네, 세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존슨 조항을 폐기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여기에 반대하고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언론 자유 공정 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요. 이 법안은 교회와 자선 단체가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 존슨 수정 조항을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스티브 스컬리시 하원 의원은 목사들이 신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이 연방 국세청의 허락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법안 발의 의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3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째가 되는데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오늘 처음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 조언을 하는 기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에는 전기자동차 텔사와 우주선 개발업체죠. 스페이스X의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서 대형 소매업체 월마트, 영화 제작사 디즈니, 음료업체 펩시 등 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요 기업 지도자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서 이 지금 파장이 좀 일고 있는데요. 우버 택시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트라비스 켈러닉 씨입니다.
네, 자, 이 켈러닉 최고 경영자가 물러나겠다고 밝힌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수용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이란과 이라크, 소말리아 등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했는데요. 이들 7개 나라가 이슬람교도들이 주를 이루는 나라여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백악관은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서다. 또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반대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불똥이 우버택시에 튀었습니다. 우버택시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켈러닉 최고 경영자가 백악관의 경제 자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점, 이게 문제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켈러닉 최고 경영자는 백악관 경제 자문을 맡았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결국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시 이 우버 택시가 뭔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우버 택시는 이 손전화 앱을 이용한 서비스인데요. 일반 택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용자가 목적지를 기입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 손전화를 통해서 알리면 근처에 있는 우버 택시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 개인이 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자동차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우버 택시 기사들 가운데 이민자가 매우 많습니다. 우버는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300만 달러를 할당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직원들과 우버 이용자들로부터 여전히 거센 비판에 시달려왔습니다.
예. 자, 켈러닉 최고 경영자 말고도 여러 다른 기업인들이 자문위원회에 올라 있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텔사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씨 같은 경우 경제자문위원회에 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머스크 CEO는 어제 인터넷 담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자문으로 일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자문으로 남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야만 미국과 세계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 CEO는 오늘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가운데 한 곳이죠.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해온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이트 뉴스의 수석 편집자인 마일로 야노폴러스 씨가 수요일 이 학교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의 극우 성향에 반대하는 학생 1,500여 명이 시위를 벌인 겁니다.
네, 이 연설은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의 시위가 과격했기 때문인데요. 시위대가 유리창을 부수고 또 곳곳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도 목격됐는데요. 그러다 행사 시작 2시간 전에 건물 바깥에 설치된 이 발전기에 불을 붙이고 돌을 던지면서 시위가 매우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러자 학교 측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행사가 취소되자 연설을 할 예정이었던 야노플로스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글에서 야노플러스 씨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좌파들은 발언의 자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두려워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브레이트바트라는 곳이 정확히 어떤 매체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언론, 인터넷 언론 매체인데요. 극우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이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 겸 교문이죠. 이 스티브 배넌 씨가 이 매체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한 내용이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만약 UC 버클리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다른 관점을 지닌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연방정부 자금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예.
특히 연방정부 자금을 언급하는 글귀를 모두 대문자로 써서 강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표현의 자유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죠.
네, 앞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 잠시 살펴봤었는데요. 각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말하죠. 또 흔히 또 뭐 언론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 헌법에 명시해서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남들과 좀 다르다고 해도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버클리 대학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내비친 건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전문가들은 헛된 위협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근거가 될 만한 법이 없다는 건데요. 연방정부의 대학 지원금은 연구비 지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간혹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연구비용을 다른 데 썼다든가 또 연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 한한다는 건데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연설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버클리 대학교가 받고 있는 연방정부 지원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한 해 4억 달러에서 4억 5천 달러의 4억 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 정도인 2억 2천만 달러가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리안의 노래입니다. 10,000 Stones 함께 들어보시죠.
10,000 stones would build the best of me. I've seen a lot in my life. I've seen two wrongs make a right. When everything was crashing, taking your stand, but I was only asking. No, I was never asking for 10,000 stones hanging deep in my heart. No, I don't know, they don't tear me apart. How could I ever believe that 10,000 stones would build the best of m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꼽히는 미식축구의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가 오는 일요일 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강팀인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극강의 공격으로 왕좌를 넘보는 애틀랜타 팔콘스가 붙을 올해 슈퍼볼에 벌써부터 미국인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식축구 결승전 슈퍼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경기 슈퍼볼.
지난해 슈퍼볼 경기 주요 장면 잠시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리그는 내셔널 풋볼 리그를 줄여서 NFL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의 4대 스포츠로 불리는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장 미국적인 운동 경기입니다. 미식축구는 상대편 진영의 끝까지 공을 가지고 돌진해서 누가 더 많은 득점을 올리고 더 많이 전진하는지를 가리는 경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땅따먹기 비슷한 단순한 경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공격과 방어, 강력한 몸싸움, 속도전 등 박진감 넘치는 진행 방식 때문에 미국인들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NFL의 양대 지구인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와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의 우승팀끼리 맞붙어서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슈퍼볼은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시청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야구나 농구, 아이스하키 등 다른 종목은 결승 경기를 여러 차례 벌여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둔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슈퍼볼은 단 한 번의 경기로 우승팀이 갈린다는 점에서 긴장감과 몰입감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월드컵 축구 결승전과 인기나 흥행 수익이 비견될 수 있습니다.
슈퍼볼의 이모저모.
NFL 결승전을 일컫는 슈퍼볼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최고의 또는 최대라는 뜻을 가진 슈퍼와 음식을 담을 때 쓰는 큰 그릇을 뜻하는 볼을 합친 이 말은 미식축구 경기장의 모양이 큰 그릇 모양을 닮았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NFL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처음 이 경기가 열렸던 1966년부터인데요. 당시 슈퍼볼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장난감 공이 유행했고요. 캔자스시티의 구단주였던 라마르 헌트가 자신의 아이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제안해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슈퍼볼에서 우승하면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높이 약 56cm, 무게 약 3kg의 거대한 우승 트로피를 받게 되는데요. 유명한 보석업체인 티파니에서 100% 순은으로 제작한 이 트로피는 시가 약 3,500달러를 호가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우승팀이 영구 소장하는데 현재 가장 많은 우승컵을 보유한 구단은 피츠버그 스틸러스로 모두 6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우승컵에 빈스 롬바르디라는 이름이 붙은 사연도 남다른데요. NFL에서 통산 승률 7할을 넘게 기록했던 명감도 빈스 롬바르디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롬바르디는 그린베이 팔커스 팀을 이끌고 1967년 첫 슈퍼볼 대회와 다음 해 두 번째 슈퍼볼 대회에서 연속 우승했는데요. 그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5회 슈퍼볼 대회 때부터 우승컵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슈퍼볼 경기는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결승에 오른 팀의 연고지와 상관없이 제3의 장소를 1년 전에 미리 정해두는데요. 슈퍼볼이 워낙 인기가 높고 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창출하는 대회인 만큼 다양한 지역과 구단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려는 정책입니다. 올해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고 내년에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기로 결정됐습니다.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
텔레비전 시청자의 비율을 알아보는 시청률 집계가 이뤄진 후 단일 프로그램의 시청자 수 1위는 단연 슈퍼볼입니다. 특히 2010년 전 세계 시청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시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50회째를 맞았던 지난해 슈퍼볼 대회는 1억 1,300만 명의 시청자를 텔레비전 앞으로 불러모았습니다. 미국 전체 텔레비전 10대 가운데 7대가 슈퍼볼을 시청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슈퍼볼을 지켜보기 때문에 광고 효과 또한 엄청난데요. 슈퍼볼의 중간 휴식 시간에 방송되는 광고는 30초 기준으로 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광고 효과는 몇 배를 뛰어넘기 때문에 슈퍼볼 광고를 따내고자 전 세계 기업들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입니다. 경기 당일 미국인들은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슈퍼볼 경기를 시청하는데요. 이날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분의 닭요리와 수백만 판의 피자, 6천만 상자의 맥주가 팔려나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슈퍼볼을 직접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입장권은 현재 평균 6,500만 달러에 거래될 정도여서 슈퍼볼 경기를 자본주의의 정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하나의 볼거리, 프리게임과 햅타임쇼.
슈퍼볼 경기의 백미는 경기 시작 전 행사인 프리게임과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펼쳐지는 공연인 해프타임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미국 국가를 제청하는데요. 선창하는 가수는 당대 최고의 유명 가수나 개최 장소 출신 가수들이 주로 부릅니다. 지난 1991년 슈퍼볼 대회에서 미국 국가를 선창하는 당대 최고의 가수 휘트니 휴스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특히 미국 국가 마지막 소절에 맞춰서 경기장 위를 가로지르는 미국 공군 전투기의 비행은 경기장의 열기를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식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해프타임 쇼만은 본다고 할 정도로 큰 규모와 관심도를 자랑하는 중간 공연은 실제 경기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1993년 슈퍼볼 당시 팝의 황제로 불리던 마이클 잭슨의 해프타임 공연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공연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공연인 만큼 당대 최고의 가수들만이 이 무대에 설 수 있는데요. NFL은 슈퍼볼 해프타임 공연을 하는 가수에게 공연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슈퍼볼 무대에 서면 홍보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수 측에서 먼저 무대에 서고 싶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는 유명 가수 레이디 가가가 해프타임 쇼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식 축구 결승전 슈퍼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입니다. 'Today we will learn about the meaning and the use of the phrase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Well,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Yes, he does.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Oh, I see.
네,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각 경기의 첫 라운드에서 뛸 선수를 누가 주로 결정하니 너의 팀 주장이 하는 거야?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he does.
응, 맞아.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우리 팀 주장이 다 해.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하지만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어. 그래서 부주장이 대신할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는
I see.
라고 대답하네요.
네, 오늘의 표현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Yes, he does.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Oh, I see.
Today's phrase is call the shots. Call, C-A-L-L, call the shots. S-H-O-T-S, shots.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means to take charge and decide what is to be done. Therefore, somebody who calls the shots is the person who usually is in power to make decisions. 네, call the shots는 자기 의지대로 하다, 결정권이 있다, 또는 상황을 감독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Nathan never lets Elia decide. He always wants to call the shots.
라고 하면 Nathan은 엘리아에게 절대로 결정권을 주지 않아. 늘 혼자서 실권을 쥐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엘리아가 싫어하는 거야 라는 뜻이죠. 네, 이젠 call the shots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Call the shots.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ho usually decides which players are going to play the first round of each game? Is it the captain who calls the shots in your team?
Yes, he does. He decides who plays the starting lineup. But since he is out sick today, our co-captain will call the shots for today.
Oh, I see.
Now let's review. Call the shots means to be in a position of being able to make decisions and take charge. Call the shots. Call the shots. Then keep on practicing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타미야가 부른 Officially Missing You, 당신이 너무나 그립습니다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re's raindrops falling on the rooftop. Oh, baby, tell me why'd you have to go? 'Cause this pain I feel, it won't go away. And today I'm officially missing you. I thought that from this heartache I could escape. Full of tears from looking at your face on the wall.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9년 2월 3일 오늘. 결혼 행진곡. 빙갈의 동굴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펠릭스 멘데스존이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멘데스존은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으며 11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해 그의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이어 멘데스존은 17살 때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여름밤의 꿈을 작곡합니다. 고전적인 작곡 양식을 취하고 있지만 낭만적인 멋과 우아한 아름다움이 풍겨나는 한여름밤의 꿈은 멘데스존의 대표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멘데스존은 또한 24살 때부터는 교회 음악과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로도 활약했습니다. 작곡가로서 또한 지휘자로 큰 활약을 한 멘데스존. 그는 1847년 라이프치히에서 38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1969년 2월 3일 오늘, 팔레스타인의 저항운동가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In 1969, Arafat is elected chairman of the PLO's executive committee. Two years later,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이날 아라파트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활동을 펼치던 무장단체들은 피에로를 중심으로 결집해 이스라엘에 적극 대항하게 됩니다. 아라파트 의장은 이후 1974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국제연합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합법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어 1993년 아라파트는 이스라엘 총리 라빈과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를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이후 1996년 팔레스타인 초대 자치정부의 수반으로 선출된 야세르 아라파트. 그는 2004년 11월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